오늘 1월 3일 새해 첫째 주 설교 가장 기뻐해야 할 것들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것들에 관한 가르침. 오늘은 2021년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야 하는 올 한 해 동안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의 교회 주제 성경 구절인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구절의 문맥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2명씩 조를 이루어 각 동네와 각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특히 1절을 보면 이 70명의 제자들이 보내진 장소들과 성들은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곳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혼의 밭에서 추수할 임무를 가진 일꾼들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행해야 할 복음 전파 사역과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고 맞이할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 양식들에 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지에서 마주하게 될 위험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 동안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며 보내주셨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사역은 힘들지만 달콤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님께 긍정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쁨은 슬픔의 반대말입니다. 조이와 글래드니스는 기쁨을 뜻하는 동의어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기쁨은 극에 달았을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더 큰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이것에서 주었다, I give 라는 뜻은 문자적 의미로 완료의 의미를 지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바로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영들이 굴복하는 위대한 권능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쁨의 가치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악령들을 물리치는 권능의 기쁨을 넘어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들과 악령들에 대한 승리와 같은 성공은 기쁨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던 자신의 제자들을 그 자리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영원히 선호해야 하는 바른 기쁨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는 금하셨고 다른 한 가지는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했던 경험이나 사건 또는 상황들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기억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몇몇 가지의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외국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또는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고국을 돌아갔을 때 저는 또한 매우 기뻤습니다. 이러한 행복들에 대해 계속해서 나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훨씬 더 고귀하고 숭고한 종류의 자비하심에 대해 기뻐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고귀한 기쁨이란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위의 영광과 복됨에 관한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이러한 것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동일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굴복시키던 사건은 제자들에게 매우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기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권능으로 행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적들의 힘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만으로는 그들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힘은 모든 인간의 능력을 멸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사탄의 종들보다 강력한 힘으로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그들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권위 앞에서 지옥의 권세조차도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된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도록 하여준 일종의 제약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더 크고 좋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기쁨의 이유에 비해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 승리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기쁨을 벗어나 그들의 마음을 하늘 위에 더 높고 고귀한 기쁨의 이유에 두기를 권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 자만에 빠질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에서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잘 끝마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이 애쓰고 또 형통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혹,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기쁨조차도 영적 자만과 뒤섞여져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변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룬 성취를 위해 실제로 우리가 공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했다고 부풀려지곤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미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적 대적자들은 그 제자들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굴복되었습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 한 분께 드려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적을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받아들이고 우리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로부터 더 높은 곳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다. 마귀가 너희에게 굴복하였다. 그래 맞다. 너희의 사역과 너희 입속의 복음의 권능이 사탄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찬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을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조차도 그들에게는 올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영들을 그들 아래 굴복시킬 때 그들 자신들은 아마 그들의 자만 자랑 때문에 굴복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외적 자비들을 사용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의 마음을 최상위의 선과 하늘의 것들로 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기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아멘. 최고의 선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최상위 기쁨은 그곳에 들어가는 데서 나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 기쁨은 기쁨의 진정한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후반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세상에 속한 예언들과 방언들 또는 지식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외형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의 그의 책에서 A Name in Heaven, The Truest Crown of Joy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용합니다. 1년간의 항해를 하는 탐험을 하는 사람이 단지 하루치의 식량밖에는 가진 것이 없다면 그가 그의 여정 동안 무엇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누가 썩어 없어질 것밖에는 없으면서 영원한 나라로의 여정을 만족한가 기쁨으로 떠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원하는 이 세상의 평안함과 번영을 다 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만으로 기뻐하지 말라. 인용을 마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영원한 불행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줄 수 있는 것들로부터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의 부자에 대하여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우리들 대부분은 이 남자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처럼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묘사된 나사로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워서 그 헌데를 핥더라. 제가 이 비유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자가 가졌고 즐거워했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 삶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영원토록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부자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편의와 기쁨을 누렸지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으로도 그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평안하지 않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인해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이 특별한 가르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면서도 최고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특정된 관점은 우리의 삶을 방식을 정하며 우리의 가치체계를 확립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 철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원합니다. 선한 동기와 마음으로 그들에게 최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음악을 가르치고 운동을 포함한 과외 프로그램 역시 제공합니다. 우리는 또 그들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바쁜 삶 속에서 성경 읽기, 기도의 시간,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 친구 사귀기 등은 우선순위에 밀려있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만약 그들이 영적인 삶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슬퍼하며 그들이 커서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의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즉 공부나 과외활동 등 또는 학교 친구들 등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그 즉각적으로 불안해하고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적인 자기개발과 영적 열성 둘 모두에 기뻐하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은 뒤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공과 성취를 기뻐하는 것을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써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궁극적인 기쁨의 원인에 대해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들과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에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 높은 기쁨이 언급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은 귀신을 쫓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비와는 차원이 다른 자비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식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위해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 기쁨의 원인입니다. 첫째로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신비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진리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더 큰 기쁨, 즉 궁극적인 기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이 생각의 근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졌을 시기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이 선택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쓰여졌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치심을 받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있기에 우리는 부정함과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셋째로 이 은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은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영문 성경을 함께 보시면 이 구절에 모인 무리의 수라고 번역된 곳에 The number of the names라고 영단어 names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곳에도 또한 네임즈가 쓰였습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이 말은 사대교회에게 자기 자신들을 순결하게 지켰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아주 자세히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몇몇 공공 기록들에 등록되고 기재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예로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의 신성한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잃어버린 세상과 함께 타락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권리를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야만 합니다. 넷째로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에 대한 은혜는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미리하심, 예지하심을 증거합니다. 믿는 이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마치 그들의 이름이 실제로 그곳에 쓰여지고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이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을 통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멘.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멘.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에 관한 은혜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후반부에 말하기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구원과 영생을 받도록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약해 보면 우리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고 거룩해질 때 우리는 그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셔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말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절에서 않는다, 즉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리스어로 아니다 혹은 않는다 라는 두 개의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단어는 단순하게 절대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객관적인 부정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사물에 대한 생각, 판단, 의지, 의견, 목적 또는 선호도에 따라 사물에 대한 생각을 부정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 이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악령을 내쫓는 것과 같은 일에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기쁨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으로 우선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악령을 쫓는 경험보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에 더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과 같은 주님의 외적인 자비를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경험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쁨과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을 비교해보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을 통한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은 차선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가장 좋은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최고의 궁극적인 기쁨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높고 고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셋째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과 영원한 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하고 목도한 대단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대한 관심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원인은 하늘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 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넷째로 이제 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가장 큰 기쁨의 근간이라면 이 기쁨을 없애거나 혹은 이러한 기쁨이 줄어들게 만드는 모든 것은 비록 그 자체로만 본다면 선하고 마땅한 것일지라도 악하고 죄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비록 선한 일일지라도 무질서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올바른 순서대로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에 지나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기쁨이 그것에 대한 애정에 비례한다고 말한다면 제가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의 기쁨의 정도가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의 강렬함에 비례하여 정도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의 강렬함과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기쁨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왜 차이가 있을까요? 기쁨은 우리가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강렬한지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쁨의 정도가 다른 것에 대한 기쁨보다 덜하고 미미하다고 한다면 이것의 주된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 덜하고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결코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장 고귀한 기쁨은 하늘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천상의 말씀이지만 그 효력은 이 지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기뻐하며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름의 기록에 대한 귀중한 진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사물들에 안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희락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행하며 살아도 상관없을 거야 라며 나는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었기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영적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하늘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강력한 사역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천국으로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시편 33편 5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는 커튼과도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서 승리와 기쁨에 충만하던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상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오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두 가지 일들 중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없애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위로를 얻으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돌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간섭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자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도 될 만큼 유익한 것이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혹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 만큼이나 두려워하였다면 그는 머리카락과 목숨까지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그에게 우환이 되었습니다. 애지중지했던 자녀들은 종종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눈물과 고통으로 보답하기도 하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영의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의 축복을 사랑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의 생산물이 아니라 그것은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산만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So grateful and thankful that in divine providence and mercy 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Thank you for the gift of faith and thank you for the external calling through the preaching of God's word. And we do thank you for the internal calling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elp us to rejoice in not anything else more than in the fact that 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Father, thank you for your mercy. We pray in Jesus' name.